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고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돌아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죠.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그 말씀의 역할이 하나에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히 하락세에 들어선 사울왕의 끊임없이 추해지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떠오를 다윗왕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왕과 사울왕의 대조를 하면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왕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삼아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물을 질문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계속해서 어긋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은 본인만이 실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정말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백성마저 실족하게 한 왕으로 성경은 사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디게 하여 나는 결과를 사람이 실족하였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운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왕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사울왕의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울왕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두 가지 속성을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듣는 법을 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육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죠. 본질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데에는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여 말하는 타이밍을 양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성급함은 늘 온전한 대화를 망치기 십상이죠. 여러분, 전화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종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대화하는 말을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제가 가로챈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뻘쭘하죠. 상대방도 말을 하고 저도 동시에 말을 하는데 서로 한 말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합한 예화나 조언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말을 자르게 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도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저도 하고 싶지만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통역을 하시던 분이 목회자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참 잊지 못한 그 순간을 기억을 하는데요. 강사분은 저명한 신학자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잠시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한 4, 5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확실히 이 전문 통역가들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트를 받아가면서 통역을 하시는데 그 4, 5분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타이밍과 모든 주권을 넘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트를 받아적으셨던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외국 나가면 외국인들이 늘 한국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거죠. 빨리빨리 살아,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말 안 해도 한국 사람은 분명히 샀을 텐데 굳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 한국 사람들 참 성급하구나.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급함은 단순한 성격의 성급함을 한 단계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성급함을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사람의 혀의 기능인 말을 통해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력이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 어쩌면 참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혼자 살고 있다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리더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덥석 물지요. 아, 이때가 기회다. 내가 언제 사람같이 살아볼 수 있겠나 라는 고민을 하지도 않고 바로 그 기회를 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그 첫사람이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뿐인 딸이었죠. 일단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혀의 실수를 통해 그의 딸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사울왕처럼 말이죠.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개입을 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이끌고 말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급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나 방법이나 그 타이밍 등을 사람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혀로 미리 판단을 내리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스스로에게 역사의 주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어떠한 영역도 주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경은 늘 맹세를 금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겸손입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법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사람의 성급함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걷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성급함이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것을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별명, 좋지 않은 표현이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사야 4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절대 칭찬이 아니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 나중에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근데 그 완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이 꿀을 먹는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되는 장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사울의 아집입니다. 아집의 관심은, 대상은 늘 나이지요. 나. 입다처럼 책임질 수 없는 일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세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요나단은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싸울 수 있는데 왜 굶기십니까? 사울은 참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30절에는 하물며 제가 이만큼의 꿀을 먹고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모든 백성이 먹었더라면 더욱 그 사력을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사울왕입니다. 32절, 3절에 가서는 결국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서 음식을 빼앗아 갔으니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33절 사울의 반응의 모습이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돌을 굴려와 짐승을 잡게 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필이면 사울왕이 쌓았던 첫 제단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로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왕이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요셉을, 그 종을, 노예를 총리로 세워서 역사적인 흉년을 피하게 했던 바로왕이 있었던가 하면, 그 후에 있었던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부인하였죠. 그 결과 이집트가 온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단코 한두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본보기로 삼은 이야기들을 볼 때 그의 일생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나였습니다. 나. 신념과 아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의 대상은 믿는 바이지요. 아집의 대상은 나입니다. 나. 독단과 교만이라는 말은 좀 강해서 저희가 쉽게 부정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급하고 완고했죠.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것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목이 고든 왕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왕의 본보기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급할 수도 있고 완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멈추어 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왕의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급하고 때로는 완고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목이 고든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일 있는 교육부 컨퍼런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사들을 깨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